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온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네, 여기 22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캠프를 치르면서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만큼은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말씀 속에 젖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 적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전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깨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는데 기진맥진에 하여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인데 내가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물때를 아는데 내가 시기와 기한을 아는데 지금은 깊은데 물고기가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생각조차 못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린다고 뭐가 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자기 옳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셨는지 알아요? 실패했을 때, 빈 그물일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그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그때, 뭘 말하죠? 자기 방법 다 써봤다는 겁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됐죠? 얻은 게 없죠? 다 무익한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야기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방법 다 버리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자기 길 다 버리고 자기 경험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한 번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위력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방법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졌고 그걸 끌어올렸는데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이 차이가 있지요. 베드로가 한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은 비교가 안 되지요. 달라요. 내가 한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은 달라요.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1번 구르는 게 낫다고. 네.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번 하시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언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요? 내 생각을 버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길이 없어 보이지만 설마 그런다고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 마음 다 부인해 버리고 그런 내 마음 다 짓밟아 버리고 그런 내 생각 다 짓밟아 버리고 내 마음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감각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게 참 좋아요. 때로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쪽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느덧 그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대적하던 가족이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이 어느새 마음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구원을 받아서 기뻐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누가 하시니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번 여름 수양회 40만 명 그리고 전국의 실버캠프에 말씀을 들은 분들이 26만 명인데 저들 대전 충청 지역에 10만 명을 저들이 작정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여름 수양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만 명 작정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천 명이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만 명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만 명을 해야지 하고 2만 명을 늘렸는데 또 종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 시대라면 전에 목사님께서 오프라인 상에서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에서는요. 5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별로 가만히 계시고 반응도 안 하시네. 네,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집에 계신 분들 반응 좀 해봐요. 네, 10000배도 가능해요, 그죠? 아멘? 네, 아이고 손도 안 달렸나 보다. 네, 그래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돼서 500배, 1000배, 5000배, 10000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10만 명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 눈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눈치는 빠르거든요. 네. 눈치야 뭐 눈을 치우면 되지 뭐. 그래 이제 저는 좀 눈치가 빨라서 사역자들 눈치를 보니까 아, 조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저게 과연 될까? 아, 이 조 목사 너무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될 만큼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뒷수습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약간의 눈치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뒷수습 내가 안 해도 돼요. 왠 줄 알아요? 뒷수습을 왜 내가 해요? 뒷수습을 하나님이 하지. 뒤처리 왜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지. 뒤책임 왜 내가 져요? 하나님이 지지. 그런 거 모르시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대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그 교회에 암이 걸린 자매님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교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했대요. 시간이 지났는데 암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눕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제 아예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되고 나니까 이 사역자님은 그 이야기 못하겠더라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마음의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표현을 했는데 박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왜 못해? 자네가 형편을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자네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안 나면 어떡하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감히 그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왜 책임을 자네가 져? 주님이 지시지. 내 봐,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담당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잖아. 뭐든지 하게 하시잖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자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 주님이 책임을 지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제가 저희들 교회 돌아와서 저희들 교회 한 자매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맞네. 형편은 안 좋아 보이지만, 형편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잖아. 주님이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자매님, 지금 이 형편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진 형편일 뿐이고요. 말씀에서는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에서는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매님, 형편 믿지 말고 말씀만 믿으십시오. 자매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그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그 일에 앞장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살기가 등등하고, 여러분, 사울이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옳으니까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들은 가짜라고 여기니까요. 저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을 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다는 거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성경 말씀대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신 줄도 몰랐어요.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음식 먹을 그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다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까닭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마음 안에 계셔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 마음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부활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된 소리 하지 마.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 들려지는 소문이 뭐였어요? 로마 병사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그리고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인을 떼고 돌을 옮겨서 시체를 훔쳐갔다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졸다가 그걸 놓쳐버렸다면 로마 병사들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봉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네.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이 뭐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는데 그럼 왜 그 말만 믿느냐? 제자들이 왜 시체 훔쳐갔다는 말만 믿는 거냐? 부활하셨다는 자들의 말은 왜 믿지 않느냐? 한 번쯤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냐? 그 거짓말 아니냐? 그 가짜 아니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냐? 나에게 설명을 한번 해봐라. 나도 믿고 싶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한 번이라도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확인해 봤다면, 물어봤다면, 누구에게인가 다가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마음을 만나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틀렸어.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걸 보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드릴 만큼, 이렇게 목숨 걸고 이웃과 살기가 등등해서 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옳은 사람이라면 왜 확인 안 해보지? 그렇지요.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겠죠. 알아보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바보들이 믿고 있는 거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바보고 자기는 천재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확인 좀 해보지, 좀 두들겨보지.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 예.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그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말도 안 돼.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여기 계실라나. 마르다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가 한참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이 마르다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게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너를 오라 하신다.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 그 마리아가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더니 어떻게 그 자매지간이 똑같은지 몰라. 언니나 동생이나 어떻게 상태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수준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무슨 말이지요? 지금 살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가 아는 세계, 마리아가 아는 세계,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실 예수님이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잖아 네 오라비. 그리고 냄새가 나지? 죽은 지 나흘 됐지? 내가 네 오라비 살려주러 왔다니까. 그 얘기인데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아이고 예수님, 예, 이제 저 다 포기했어요. 이제 미련 없어요. 제 오라비 이미 죽었는데요. 네, 마음에서 다 접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쳐주실 예수님은 생각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그렇게는 믿지 못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세계잖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그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였던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살려주러 왔는데도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슬퍼하고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형편을 따라 사는, 내 생각에 이끌려 사는,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 가능한 것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통분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몇 년 전 다른 지방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그 앨범인 이 수치가 자꾸 떨어져서 몸 안에서 앨부민 생성이 안 돼가지고 알부민 수치가 이제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12에서 14라는데 주사를 맞고 나면 3개월 정도 가는데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축적이 안 되니까 그 알부민 수치가 8, 7 딱 떨어지면 숨이 가파오고 위험해지는 거. 이 알부민이라는 수치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작은 분량인데 그게 바닥이 나면 죽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아내가 요즘 이제 더운 날씨에 삼계탕, 더위를 이기기 위한 삼계탕이 좋다고 그러지요.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막 한 숟가락 먹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위험합니다. 목사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119를 불러야지. 119를 불러 빨리 급한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을 부르니까 저희들이 막 먹다 말고 급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막 시골길을 달려서 자매님 집에 갔어. 자매님이 숨을 몰아쉬면서 곧 숨이 넘어갈 그 지경이 돼 있는 것. 형제님 이쪽에 앉아 계시고 자매님이 이렇게 얼굴 앞에 내가 앉아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 제 아내 옆에 앉아 있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기도를 마쳤는데 조금 전까지 숨을 몰아쉬면서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매 얼굴은 너무너무 평온해졌어요. 너무 조용한 나머지 순간 제가 멈칫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이에 자매님이 주님 품에 가셨구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매님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자매님 얼굴을 보면서 시선을 못 대겠어요. 옆에 있는 제 아내 보고 여보, 여보, 이 자매 지금 숨 쉬고 있어? 제 아내가 숨 쉬고 있어요. 아이, 정말 제가 놀랐어. 기도하고 났는데 자매님이 너무너무 평온하게 안정이 돼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자매님이 또 오셨더라. 사택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매님.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에 무슨 기대를 둘 것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 육신이 병들어 있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아, 다 싫다니까요. 빨리 죽고 싶다니까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그 자매님 마음을 봤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게 너무 천국이 좋아서 정말 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너무 싫고 빨리 그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다른 거예요. 천국을 사모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이 형편이 너무 싫으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가려는 마음이 보이는 거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형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좀 힘들진 몰라도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자매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런 형편을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 형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다 이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매님이 저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형편 내보셨어요? 목사님이 내 형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지, 내가 알지, 왜 몰라? 알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 말하듯이. 목사님이 그래 형편 안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그 형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전쟁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이기더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이겨주시더라니까요.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끝까지 예수님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 이겨먹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말더라고. 난 걸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걸어. 난 안 돼. 그 속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그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없는 그가 걸을 수 없다고 했던 그가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던 그가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아멘. 자매님이 마음이 팍 꺾인 거예요. 그렇네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셨네요. 그래요. 하나님 자매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자매님 천국을 사모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현실 도피잖아요. 우선 힘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천국 관심도 없잖아요. 어느덧 자매님 마음을 바뀌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형편을 주셨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생각밖에 못했네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매님이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암담한 형편이 찾아와도,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도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증거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대적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 내가 누굴 핍박한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당신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꺾이는 거더라고. 다 무너지는 거더라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를 때 옳은 사람이 돼서 그래도 선한 줄 알고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얼마나 정말 대적자로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정확하게 비춰질 때 비로소 꺾이고 무너지고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자신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생각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인 양,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사울이 꺾이고 거기서 자신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옳은 것, 그의 잘난 것, 그의 똑똑한 것, 그의 선한 것 다 무너뜨려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눈이 가려져서 누군가 자기를 끌어주지 않으면 이끌려질 수 없는,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도와 만나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와 만나게 하셨는데 그 아나니아 역시도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대적자요. 회방자니까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을 하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세계 다 무익하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보는 그 세계가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의 눈을 바꿔주시죠.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왜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깨우쳐주면서 말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내 눈을 가지고 내 경험한 걸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꾸시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그 틀을 깨버리시죠. 네가 보는 세계, 네가 알고 있는 세계 다 가짜야. 그 거짓말이야. 다 헛된 거야. 그거 내려놔. 이제 나는 이렇게 일하려고 해. 사울을 들어서 임금들과 예 많은 관원들에게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든지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아십니까? 며칠 있을 새 어디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성도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유대인을 굴복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제 대적자였는데, 사울은 이제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는데,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바꾸신 주님이, 사울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여러분 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네, 권능을 받으셨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주하고 더럽지만, 오늘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지금까지 나는 사울처럼 보행자요 대적자요 핍박자요 회방자로 살아왔지만,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추하지만, 나는 여전히 더럽지만,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니까 나도 의롭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멘.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끌어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이런 나에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롭다 그래,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해,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오늘도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히노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나를 믿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어요? 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난 의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복음 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달려나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